누군가 보리스 파스체르나크에게 닥터 지바고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그 빚을 갚고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거부로 인해 닥터 지바고는 그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로 읽혀왔습니다. 또 눈높인 설원에서의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읽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닥터 지바고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녀, 견습공, 늙은 직공, 철도 노동자, 빨치산 부대의 소년병까지 닥터 지바고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아니 진영 씨는 왜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무슨 숙제를 냈죠?
닥터 지바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쓰라고요? 그 어려운 이름들을.
아우,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쓰다 성질벨입니다.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읊어봤어요.
라리사, 표드로브라 안치포프 뭐 이런 거 어떻게 쓰라고.
꼬마로프스키 맞죠? 꼬마로프스키. 네.
아우. 빅토르 이톨리토비치 꼬마로프스키.
아우, 꼬마로프스키만도 아니었어. 아, 너무 벌써 지치네요.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네.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꼭 안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자는 예뻐지는 게 평생 숙제라는데 저 숙제 잔뜩 밀렸잖아요. 그지 안 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여러분 학을 띄고 막 저기 채널 옮기고 그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 숙제 내줬던 거 그냥 한번 해봐도 좋다는 뜻이었어요.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고전 읽기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닥터 지바고에게 라라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작가인 보리스 파스체르나크에게도 한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요? 네. 사실이야? 진짜야? 라라의 실제 모델이 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올가 이빈스카야.
아, 또 어려워 이름. 올가 이빈스카. 네.
파스체르나크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56살 때. 올가는 34살.
말도 안 돼.
몇 살 차이? 이게 22살 차이네. 어쨌든 진보적인 문학 잡지의 편집자였다고 해요, 올가는. 근데 첫눈에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고.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파스체르나크가 아내가 있었던 몸이었죠.
네.
그래서 아내와 연인 사이를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설에서도 또냐는 남편을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파스체르나크의 아내 역시 또냐와 왠지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자기 얘기 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파스체르나크의 아내 지나이다는요. 네.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였고 남편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도 끝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른 척하면서.
의리 있다. 진짜
이게 의리가 있는 건지 참.
왜 소설에서는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이 험난하기만 하잖아요. 네. 파스체르나크와 올가의 사랑도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을까요?
소설보다 더 기구했다고 그래요. 스탈린 정부 하에서 네. 파스체르나크의 그 문학성에 대해서 네. 신문을 하는데 파스체르나크는 가만 놔두고 올가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신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파스체르나크가 절규를 했다고 그러죠.
네.
파스체르나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올가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를 끌려갔고 1995년 8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나중엔 뭐 다 복권이 됐지만.
네.
자,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파스체르나크의 시가 암송됐고 그녀의 무덤은 파스체르나크 무덤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참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가슴 아픈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이 험난한 고행길에 접어드는 대목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 파스체르나크와 올가의 비운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서 아마 더 마음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연의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죠. 오늘은 지바고의 다이 하드 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하는 날인데 네. 왜 영화에서 보면 지바고가 수염에 고드름이
맞아요,
붙어서
맞아요.
눈 덮인 설원을 헤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얼음 인형 같이 네. 얼음 사람.
오늘 이게 고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도 살다 살다 이런 고생 처음이다. 나도 뭐 지바고 못지않게 고생한 적 있다. 이런 네. 얘기들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전국 고생자랑 오늘은 여러분 하셨던 고생 많이들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고는 눈밭에 우뚝 선 산마감옥나무의 이 열매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작품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이 산마감옥나무의 열매는 무슨 색깔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검은색. 네.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네. 그 러시아 혁명 네.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오, 그렇네요.
어제 지바고가 가족들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떠나서 열차를 타고 우랄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읽어드렸어요.
네, 열차 안에서 혁명가 스트렐리니코프, 그러니까 라라의 남편인 파벨도 만났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같은 열차는 아니었고요. 아, 예, 그 옆에 다른 열차였어요. 네네. 어쨌든 이 열차가 멈춘 곳은 바리키노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은 아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바고는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이지만 조용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시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지바고는 뭔지 모를 외롭고 쓸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예전에 그가 의사로 지내던 유라진으로 향하는데요. 그곳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다 알면서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랬지만 네? 그래도.
지바고만 몰랐지.
그러니까요.
거기서 라라를 만난단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네. 근데 소설에 왜 이렇게 우연한 운명적인 만남이 많은 거예요?
저기 제 소설이잖아요. 왜 자꾸 선배님 분위기 깨고 그러세요. 진짜.
나 티 났니?
티 많이 확 났다. 확 났어 지금. 유라진의 도서관에서 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라라를 다시 만난 지바고. 그는 그녀가 대출한 책을 통해서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죠.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지바고는 라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먼지 회오리가 가라앉았을 때 의사는 우물가에 있는 안치포바를 볼 수 있었다. 회오리 바람 사이로 이미 물을 가득 담은 두 물통의 멜대를 왼쪽 어깨에 걸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이마에 아무렇게나 메었던 머리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급히 싸매고 휘날리는 치맛자락을 두 무릎으로 여몄다. 그녀는 물통을 쥐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불어닥친 바람에 수건이 머리에서 풀어져 아직도 암탉들이 꼬꼬댁거리는 담장 끝으로 날아가 버리자 걸음을 멈추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서는 당황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서 있는 안치뽀빠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깃든 외침 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집하고
말리사 페드로부나
웬일이에요?
물통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들여다 드릴 테니.
전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미뤄본 적이 없어요. 절 만나러 오시는 길이라면 함께 가세요.
아, 그럼 누구를 만나러 왔겠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당신이 어깨에 맨 멜대는 내가 대신 매겠소. 당신이 애를 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소.
애를 쓴다고 할 것까지야 있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계단에 물만 흘릴 테니까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길 찾아오셨나요? 이곳에 1년도 넘게 사시도록 이제까지 찾아올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쫙 깔렸던걸요. 그리고 난 당신을 도서관에서 보기도 했죠.
왜 날 부르지 않았어?
날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게 통하지 않아요.
흔들거리는 물통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는 라리사 페드로부나의 뒤를 따라 의사는 나지막한 반달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컴컴한 지하실 문턱이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재빨리 몸을 웅크려 바닥에 물통을 내려놓고는 어깨에서 멜대를 벗은 다음 허리를 펴고 작은 손수건으로 두 손을 닦았다.
어서 가요. 홀로 가는 통로를 안내할 테니 그곳은 환해요. 그곳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컴컴한 통로로 물통을 가져가서는 대충 청소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니까요. 자, 이 멋진 계단을 좀 보세요. 주철제의 계단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죠. 위에서는 한눈에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낡은 건물이죠. 폭격이 있었던 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대포 때문에 석고도 부서지고요. 여기 벽돌 틈에 난 구멍 보이시죠? 깐째까와 나는 외출할 때면 이 구멍에다가 열쇠를 넣어둬요. 눈여겨봐두세요. 내가 없을 때 당신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환영할 테니까요. 당신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지만 난 필요가 없으니 뒤로 돌아가서 안쪽으로 문을 열겠어요. 골칫거리라면 쥐들이 많다는 거예요. 쥐들이 우글거리지만 저는 쫓아버릴 수가 없어요. 머리 위로 뛰어다닐 정도예요. 이 낡은 벽 좀 보세요. 구멍이 난 곳과 갈라진 틈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나는 쥐구멍을 모두 막아보았지만 신통치 않아요. 언제 한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마룻바닥과 언저리에 난 틈을 함께 막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럼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현관에서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 곧 당신을 부르겠어요.
그녀가 부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 안드레에 비치는 회칠이 벗겨진 입구의 벽면과 주철제의 계단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열람실에서 나는 독서에 열중하는 그녀의 모습을 이런 육체 노동에 쏟는 정열과 비교해봤지. 그런데 그 반대로 그녀는 마치 책을 읽듯이 쉽게 물기고 있어. 몸놀림이 정말 경쾌해. 마치 어린 시절의 인생을 향해 질주하듯이 그 여력으로 모든 일을 자연스럽고도 쉽게 해내는 것 같군. 그것은 허리를 굽힐 때 드러나는 등의 곡선과 입술이 벌어지고 턱이 원을 그리는 미소, 그리고 그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어.
지바고 씨!
그녀는 위층의 난간에서 현관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다. 유리 안드레에 비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고전읽기 팀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여배우 라라 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만나는데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생활 속에서 그냥 물기다가 만나고 이거 왜 이래.
난 진짜 남매인 줄 알았어.
왜요?
만나는 장면이 너무 무뚝뚝하지 않아요? 약간
그쵸? 무뚝뚝하고 그리고 또 무슨 우물가에서 물기다가 만나고 쥐들이 들끓고 이거 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이런 게 영화에서는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저 라라가 왜 저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속으로 좋은데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하는 거야. 도도하니까 여자니까요.
근데 확실히 보리스 파스테리나크가 뛰어난 소설가인 거는 맞는 게
네.
야 이거 은근히 라라가 말이죠.
네네.
은근히 유혹을 해요.
은유. 은유한다 막.
왜냐면
끼부리나 라라.
그죠. 그거 느끼지죠.
느껴져.
뭐, 쥐들이 많아요.
쥐들이 많아요.
언제 한번 와서 구멍을 좀 막아주세요.
영 재간이 시원치 않아서요.
네, 그리고 무슨 열쇠를 놔둘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뭐야.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열쇠를 놔둘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신이냐고.
조금 사실 실망인데 나는. 영화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만났을 때
이미 둘이 연분이 나 있는 상태인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봤을 때 이 전까지는 연분 안 났어요.
근데
서로.
저는 재밌는 게 이 부분 이거 보니까
이 양반들 진짜
이걸로 개그 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잘 보세요. 열쇠 놔두는 거
여기에요. 벽돌 사이에.
여기 벽돌
그러면서,
사이.
그러면서 이제 지바고가 없을 때는 막대기를 이놈의 쥐들이 그냥
그러니까 막 쥐들
어머, 쥐들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있었어 형 제가
언제 한번 와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집하고 가자마자 이름의 쥐들 뭐 이러면서
형 개그 소재 아니
우리 너무 신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개그를 짜면은 닥터 쥐바고가 되겠네.
그러네. 닥터 쥐바고네요. 네, 닥터 쥐바고. 아, 역시 선배님 요새 개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런데요. 네. 진짜 솔직히 이 소설 너무 우연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중학생 때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리고 전쟁터 야전병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에서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우연인지. 자꾸 우연 난발되면 요거 약발 좀 떨어지는데.
근데 또 보리스 바스리나크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재능이라고 할까? 네. 우연인데 우연 같이 안 느껴져요.
그죠.
네, 왠지 이때쯤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맞아. 이제 뭐 사람들은 나중에 평론가들은 닥터 지바고가 소설로 쓴 시이고 네. 이 우연의 낱말은 일종의 시적 기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네, 지난번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에 라라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지바고가 모스크바로 돌아가 가족들과 만나고 열차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옮겨오기까지 라라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을지 궁금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과연 유리아틴이라는 데가 영화에서는 유리아틴이라고 나옵니다만 네. 소설에서는 유리아찐 이렇게 나오죠. 유리아찐. 네.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곳은 보리스가 만들어낸 가상의 마을입니다.
아,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곳은 원래 라라가 파벨과 결혼한 뒤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한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바고 역시 결혼해서 이곳에 의사 생활을 할 때 그녀와 파벨은 중학교에서 부부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혁명이 일어난 뒤에 복직을 했고 그녀는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마르크시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치적인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앞에서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사람 다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 이건 신의 계시야. 우리 맺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 보다. 네. 지바고는 아내 몰래 라라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보리스는 네. 소설 속에서 아내 몰래 지바고는 라라의 집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 또 그거는 네, 안
뭐
합니다.
몰래라든지 무슨 뭐 또냐에게 거짓말을 하고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라라의 집을 방문했던 요 시기는 두 쪽밖에 안 돼.
오.
둘이 뭉실 넘어가.
둘이 뭉실하게.
그러더니 임신했대.
왠지
소설 속에서 소설 속에서
자기 얘기하듯이
굉장히 라라와의 그 보리스 아저 라라와 저기, 지바구의 네, 이야기를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렇게 뭉치면서
네.
마치 그들이 그냥 건전한 만남이듯이 하더니 두 쪽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두 쪽 마지막에 결국 라라는 임신을 했다. 이 얘기로 끝내네.
본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맨스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본인의 될지는? 얘기니까 이걸 최대한 그러니까. 로맨스에 가깝게 썼겠죠.
그러니까요. 예. 뭐 여러분 그냥 마음에 닿는 대로 네. 예 그렇게
근데 여기다가 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더라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닥터 지바고 그 불륜 미화한 소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부분만 보신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혁명의 역사와 민중의 이야기를 쓴 거니까
네.
그것만 갖고 물그늘어지시기는 좀 아쉬운 알겠습니다.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정정욱님 우울증이었던 제가 두 분의 힘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우울증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닥터 쥐바고 생각하시면서
네. 여기 보세요. 열쇠를 넣어두겠어요. 그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벽돌이에요. 네. 이러면서.
그리고 여윤정님 남자들은 왜 아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까요? 명로진 씨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내만으로 만족하는 유일무이한 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남자도 있지만 이런 남자도 나지? 있다는 거. 네. 네, 여기 오른쪽 볼이 떨리셨어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김남길님.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드라마보다 재미나네요.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성만님 집하고 라면 먹고 갈래요? 라라 귀엽네요. 뭔 소리 하시는지. 예, 지금 라면 드시나 봐요.
그 집 앞에서 라라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배는 안 고프지만 라면 드시고 하실래요?
라면
뭐
드시고
이러면서.
계란을 두 개 풀겠어요. 이러면서.
영화 속 대사래요. 이영애 유지태 씨 나온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네. 맞아.
김정현님, 투우사가 빨간 천을 흔들면 투우가 달려드는 게 빨간색이 자극해서가 아니라고 하네요. 손은 생명이라는 거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얘기 왜 하시는 건데, 지금?
아, 그, 글쎄요. 네. 그리고 나의 고생 이야기 네.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정윤경님께서, 저는요, 겨울에 냉동 제품을 포장하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너무 추워서 머리가 얼얼할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232님, 50년 전 전방에서 군 생활할 때 소변 보면 그 자리에서 얼었고, 언 땅에 2인용 텐트 치고 한 달 살았죠.
오, 너무 힘드셨겠다. 예. 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3068님, 올해부터 용돈 올려준다는 우리 각 씨의 새빨간 거짓말도 이젠 이력이 났답니다. 여보, 제발! 하셨습니다. 올려줍시다.
네. 네. 5969님, 복지관으로 병원으로 치료실로 두 아이 데리고 다닌 지 10년이 됐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주위 분들은 고생이 많다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성은님, 고생한 것을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고생을 덜 했나 봐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고생길인가요? 어후, 하셨습니다.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네,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조안나 왕이 부릅니다. Lost in Paradise. 네, 지바구가 열차에서 스트랠리니 꼬프를 만났어요. 네네. 그때는 그 남자가 라라의 남편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라도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냉혹한 혁명가로 변신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거고요. 스트랠리니 꼬프가 두 사람에게 좀 부담스럽진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보리스 파스테리나크의 집필 태도를 네. 보면요.
네네.
어떤 무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꼬마로프스키도 굉장히 악역은 악역이지만 아주 아우 막 치가 떨려 이 정도의 그래. 악역은 아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네. 네. 그리고 라라도 막 도와주고 그러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스트렐리니코프도 아주 냉혹한 그런 혁명가가 됐지만
네.
라라는 끝끝내 그 자기 남편 스트렐리니코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그, 네. 뭐, 당신이 이제 집하고 당신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저에게는 스트렐리니코프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라라가 그래. 나쁜 여자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끝끝내 보리스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지바고도 라라를 사랑하지만 끝끝내 나는 이제 토니아는 끝이야. 이런 말은 절대로
맞아,
안 해요.
맞아.
항상 염려하고 배려하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소설이 이건 단순한 불륜이야 폐륜이야 하는 저차원적인 것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
인간성에
맞아.
대한 신뢰. 네.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시골 마을에서 라라를 다시 만난 그녀에게서 생의 활력을 다시 찾는 지바고. 하지만 사랑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입니다. 어느 날 라라를 만나러 가던 지바고는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납치돼서 산으로 끌려가는데요. 그들은 숲의 군단으로 불리는 빨치산들이었습니다. 빨치산, 자주 듣던 말인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쓰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빨치산은 프랑스어로 동지 또는 당파라는 뜻의
네.
빡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 네.
비정규군을 일컫는 말이죠. 이때 그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백군과 적군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백군은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적군은 이제 공산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들이 무기를 들고 정규군이 아니고
네네.
그냥 우리도 공산혁명을 위해서 싸우겠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부대가 빨치산이죠.
아, 그렇군요. 네.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의사가 필요했던 빨치산들에게 납치된
무조건 끌고 가요.
그렇죠. 네. 납치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치산들에게 납치된 지바고는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바고는 빨치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의 이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읽어드릴 대목은 이제 지바고가 빨치산 생활에 익숙해져서 몇 년이 지난 다음 대장인 리베리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지바고가 혁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 내가 러시아의 횃불이자 해방자이고 당신 내가 없으면 러시아는 못 쓰게 되며 빈곤과 무지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 당신네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침이라도 퇴하고 뱉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네가 싫습니다. 당신네 따위는 모두 여신아 먹어라요. 당신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속담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요. 억지로 환심을 살 수 없다는 거 말입니다. 게다가 또 부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놓고는 뭐 잔뜩 생색내는 버릇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당신도 내가 당신 캠프에서 기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무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또 내가 포로가 되고 가족과 자식과 집과 일로부터,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귀중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사는 보람 그것이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겠죠. 러시아인이 아닌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대가 바리키노를 습격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마을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약탈을 당할 대로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까멘노드로브스키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화 속에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람들이 솜 외투에 털모자를 쓰고 혹한을 무릅쓰고 림바강의 얼음을 건너서 마음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태연히 쏴 죽이고는 헛개비처럼 사라져버렸다군요. 그것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사실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허위 날조요.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요. 만일 당신이 병사들의 도덕교육에 관해서 교시했던 것처럼 선량하고 너그러우시다면 나를 놔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제발 좀 잠자코 있어주십시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 밖에 어떤 것도 나는 흥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나에게도 잘 권리는 있지 않겠어요?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침상에 엎드려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그는 리베리의 장황한 변명을 듣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다. 상대방은 여전히 봄까지는 백군이 꼭 경멸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그를 달래려 하고 있었다. 내전이 끝나면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찾아온다. 그때에는 아무도 의사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모두가 견디고 이만큼의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 만큼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또 의사로서도 지금 당장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의사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를 혼자서 놓아줄 수는 없다.
또 그놈의 언제나 똑같은 말, 또 그놈의 잔소리로군. 몇 년이고 똑같은 말만 되뇌고 있으면서도 그래 부끄럽지도 않나.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한숨을 푹 쉬며 붕괴했다.
에휴, 참 말쟁이 같으니라고. 잘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군. 불쌍한 코카인 중독자 녀석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 어휴, 정말로 얄미운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언제 저 녀석을 죽이게 될지도 몰라. 또 오냐, 나의 가련한 사람이여. 그대는 살아나 있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틀림없이 오래전에 아기를 낳았겠지. 어떻게 상고를 겪었나? 무엇이요? 아들이요? 아니면 딸이요? 나의 그리운 사람이요? 어떻게들 하고 있나? 또냐? 나의 영원한 죄, 나의 양심의 가책이요? 라라, 그대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소. 그대 이름과 더불어 나에게서 넋이 빠져나갈 것 같아. 신이여, 이놈의 가증스런 감정도 없는 짐승 같은 녀석은 아직도 연수를 늘어놓고 있군. 잠자코 좀 잊지 못할까? 언젠가는 참지 못한 나머지 저자를 죽이고 말 거야. 저자를 죽이고 말겠어.
그래도 빨치산 대장과 대화도 하고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지바고가 빨치산 부대에서 받는 대접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의사고 지식인 계층이니까 네.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납치해서 포로로, 명분은 포로로 잡아놓고 있어요. 네. 이 빨치산 부대 대장이 리베리라는 젊은인데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지바고가 새로 정착한 그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정적이 됐다던 바로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백군이고 아들은 적군이죠.
아, 그렇군요. 혁명이 막 일어나고 할 때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내전이 꽤 오래 갔거든요. 생각보다 백군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내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레닌이 주도했던 네. 공산주의 혁명 세력 및 혁명을 지지하는 러시아 국민들. 적군이죠.
네.
그리고 백군과 백군을 후원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내전 초기에는 외세의 힘을 입었고 또 제정 러시아 시대의 장교들이 다 백군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네. 백군이 우세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군 쪽이 더 힘들었겠어요. 전쟁에서 이길지 혁명이 성공할지도 불확실하고 네. 게다가 징그럽게 추운 시베리아잖아요.
그렇죠.
빨치산의 신년만으로 버티기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갈등도 많이 겪고요.
네.
그래서 막 정신병도 들고 뭐 그래요. 네. 이 정신병 걸려서 자기의 그 가족들을 저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네. 인물들도 등장을 하죠.
아, 평화로웠던 한 가족이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바고도 혹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적이 한번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지바고는 사람을 향해 안 쏘고 어떤 이제 그 정당방위 같은 그런 차원의
네.
그런 순간이었는데 또 그 총을 어떻게 우연히 쏘게 됐는데 그 총을 소년병이 맞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소설에는 등장하죠.
아, 그렇군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무서운 게 전쟁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지바고 같은 사람에게는 전쟁이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밀주 사업을 벌이던 네. 빨치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사형을 시켜버려요, 이 빨치산 부대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지치기도 하고, 지바고가.
네.
너무 비인간적이다 해서 이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자, 사연들 볼게요. 송승화님,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요? 웃느라 일을 못하겠어요.
아, 아까 그 대사 때문이에요? 네. 이것 보세요. 열쇠를 여기다 넣어두겠어요. 잘 염두해 주세요. 유혹하던가면.
아이고야.
예, 신윤덕님, 닥터 쥐바고 너무 웃겨서 혼자 차에서 하하하하 웃었네요. 고딩 때 책 너무 두꺼워서 못 읽었는데 너무 네.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어떤 고전이라도 말이죠. 저와 권진영 씨에게 주기만 하세요. 저희들이 웃겨드릴게요.
네, 웃겨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전 읽기 모토 중에 하나는 네. 아무리 위대하고 지식이 가득 들어있고 진리를 설파하는 고전이라고 해도
네.
우리 손에만 들어와 봐라.
그래.
우리가 개그로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요. 웃을 여유는 드립니다. 고전 읽기예요. 네. 권진영입니다.
김윤희님. 둘이 뭉실한데 임신? 하셨네요.
둘이 뭉실했는데. 네. 네, 그리고 조희정님, 과중한 업무로 자주 고생해요. 48시간 동안 40시간씩 일하고 주말까지 3주 이상 일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쉬면서 하세요.
네, 너무 고생하시면. 네,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김석화님, 저는 집하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일하다 5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허리디스크. 그리고 결핵, 두 번의 치질 수술, 그리고 심한 녹내장까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투쟁해 왔는데
네.
두 번은 지구에 도착하고 싶지 않네요. 아이고, 이거 참.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그리고 0590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좋았어요.
네.
하셨습니다.
보람 있는 일 하셨네요.
네.
8230님, 대학 시절 아빠가 직장을 잃으셔서 맞다린 저 혼자 절에 가서 매일 1000배씩 7000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덕분인지 아빠는 새로 직장을 얻으셨고 저도 모든 일에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수영님, 고생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생인 것 같아요.
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6383님, 저 3학년이에요.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산더미같이 쌓인 시험 공부 때문에 정말 고생해요 하셨네요.
네, 고생
초3인지 중3인지 고3인지는
그러니까.
나서주셨네요.
일단 공부 열공하시고요.
네.
네,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매트 먼로가 부릅니다. From Russia with Love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릴게요. 지바고는 눈밭에 우뚝 선 산마가목 나무의 이 열매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데요. 작품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이 산마가목 나무의 열매는 무슨 색깔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검은색.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산마가목 나무.
산마가목.
네, 열매가 빨갛다는 거.
네. 네.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지바고가 빨치산 부대를 탈출해서 눈밭을 헤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탈자는 바로 총살인데 지바고는 다행히 빨치산 부대 탈출에 성공을 했나 봐요.
네, 성공은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아.
그 사실이 밝혀질까 봐.
네네.
자, 어쨌든 이제 탈출하고 나서 바리키노 마을이 텅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네.
적군과 백군의 전투의 와중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모두 멀리 떠난 거죠.
아직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눈보라를 헤치며 피난길에 올랐을 아내를 생각하자 마음이 아픈 지바고는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탈출을 결심한 겁니다.
네.
며칠 후 늦은 밤 잠도 안 오고 해서 산마가목 열매나 따먹으러 간다고 보추에 의심을 푼 뒤 지바고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네. 빨치산 부대를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엄청 고생하잖아요. 눈밭을 막
네.
걸으면서 그 장면인데 자, 텅 빈 마을에 도착한 지바고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그,
보세요.
네.
열쇠를 이쪽에 넣어두겠어요. 네,
그 소설 속에서도 늘 열쇠를 두던 그 벽돌 틈새를 이렇게 더듬어서 탁 열어보니까
네.
거기에 열쇠하고 라라가 남긴 편지가
편지,
들어있었어요.
편지. 네. 편지를 네. 보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니 정말 행복해요. 도시 근처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지금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원래 살던 집 글로 갈까 봐.
네.
그 또니아와 살던 네, 집으로
그 집으로 갈까 봐.
그 집으로 갔어요, 라라는. 그러니까 길이 엇갈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미리 올까 봐 이제 편지를 써놓고 열쇠와 함께 이제 지바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을 때 훈련시킨 게 잘한 거죠.
그렇네요.
바로 여기예요, 요 벽돌. 이거 잘한 거지.
눈여겨보세요 하셨던 그 네. 데모.
고행으로 지친 지바고는 지쳐 쓰러지고 열에 들뜬 상태에서 꿈에도 그리던 라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유리의 안드레의 위치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라라는 식사며 신변의 일을 돌봐주었다. 그 마음 씀씀이로 백조처럼 새하얀 그 매력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 촉촉하고 호흡하고 있는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으로 끊임없이 그를 간호했다.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두 사람의 대화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망정, 보잘것없는 것일 망정, 플라톤의 대화편 못지않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영혼의 교감보다도 한결 더 강하게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켰던 것은 나머지의 세계로부터 두 사람을 떼어놓는 심연이었다. 그들은 둘 다 숙명적으로 규격화된 현대인의 모든 것을 똑같이 싫어했다. 그 판에 박은 진부한 찬탄, 겉만 번지르르한 의기양양함, 그리고 무수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열심히 펼치고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은 상상력의 결여. 그 때문에 천재를 지극히 드물게밖에 발견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몸서리 나는 지루함에 반발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 감정의 특별한 속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경험하는 법이다. 그러나 마치 영혼의 한순간처럼 욕정이 그들의 불안한 인간적인 실존에 찾아드는 순간순간이란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과 삶에 대해 끝없이 새로운 발견을 하는 순간, 즉 계시의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예외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점이었다.
당신은 꼭 가족에게로 돌아가셔야 해요. 나는 하루라도 쓸데없이 당신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정이 이러니까요. 소비에트 러시아와 하나가 된 순간 여기도 그 황폐가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소비에트 러시아의 구멍을 시베리아와 동부지방이 막아주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도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곳 창고의 식량이 자꾸자꾸 중앙으로 모스크바로 실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날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편도 끊겨버렸고 기차도 여객열차는 전폐되고 곡물 수송열차만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가이다군의 봉기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내는 술렁거리고 있고 그러자 또다시 불어난 공기에 대항하여 채까지 날뛰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처럼 쇠약해져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도대체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 걸어가시려고요? 안 돼요. 회복되어 체력이 붙으면 그때는 또 몰라도.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가족한테로 돌아가기 전에 일을 조금 해보겠어요. 그것도 꼭 전문 분야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 군 보건부에 근무하겠어요. 종전의 의사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권총 자살을 한 시베리아의 백만장자의 아들이고 아내는 이곳의 공장주의자 지주인 사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빨치산에 있다가 도망쳐왔어요. 이렇게 되고 보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혁명군으로부터의 전선 이탈자 탈주병이에요.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어 보세요. 큰일 나요. 내 신분도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 교육부에 취직할 작정이에요. 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스트렐리니코프는 어떻게 지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적이 많다고 전에도 이야기했죠. 적군의 승리가 확실한 지금에 와서는 수뇌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당원이 아닌 군인은 맨 먼저 모가지예요. 모가지로 끝나면 좋아요. 후환이 없도록 목을 잘리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빠샤는 맨 처음 당할 부류에 속해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극동에 있었는데 도망쳐 자취를 감추었다고 들었어요.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나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어요. 나는 울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더 나오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요.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었군.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와 나는 결혼한 사이예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유로치카,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한테 크게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결해될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될 거예요. 그분은 큰 사명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인간 쓰레기예요. 나는 그분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스러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둬요. 언젠가 다시 기회를 보아서 하겠어요. 약속해요. 그건 그렇고 당신의 부인인 또냐는 참으로 훌륭한 부인이에요. 보티첼리의 그림 같아요. 나는 그분의 출산을 돌봐줬어요. 완전히 친해졌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나중으로 미루죠.
이렇게 해서 지바고는 라라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바고의 아내 또냐가 딸을 낳았을 때 라라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혹시 또냐도 지바고와 라라의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남편의 사랑이 다른 여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상대가 라라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만났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떻게든 네.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냐는 그 파리로 망명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편지를 쓰죠. 우리는 파리로 간다. 당신은 러시아에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와, 이렇게. 집하고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남아서 라라와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찾아서 같이 파리로 떠나야 되느냐. 집하고라면 우리 선배님은 어느 쪽을 택하셨겠어요?
가족을 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집하고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 당시의 상황이 집하고로 하여금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라라와 함께 모스크바로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네네. 이것도 라라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렐리니코프가 여기로 돌아올 테니까 아. 원래 처음에 신혼생활을 했던 곳이니까
그렇군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유였죠.
남편, 혁명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도 떠난 스트렐리니코프가 다시 라라를 찾아올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무조건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라라.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젠 지바고가 옆에 있는데 왜 굳이 남편을 찾는 거예요?
라라는 남편을, 자기 남편을 구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성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내일 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님, 진부하고 판에 박힌 것을 깨고자 하는 인물, 작가는 그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나의 고생 이야기라는 주제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231님, 이제 중1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수학 풀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이동국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은 집 나가시고 두 돌 지난 동생과 생활하던 그때 어찌나 힘들었던지 지금은 그 고생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셨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2월 6일 목요일, 제목 혹한기 캠프. 드디어 거기까지 읽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지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살을 애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턱수염에 고드름까지 달고서 지바고가 라라를 찾아가는, 보는 나까지도 추워져서 이불을 덮어 쓰고 봤던 그 영화 속의 그 장면. 무슨 혹한기 캠프 찍는 것도 아니고 오마샤리프 아저씨 정말 징하게 고생했겠더라. 그런데 난 그걸 보면서 뜬금없이 지구 온난화를 떠올린다. 올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았는데 그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그런데도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다들 추워 죽겠다고 동동거린다. 아니, 옛날보다 난방도 훨씬 빵빵하고 옷도 엄청 빵빵한데 뭐가 춥다고들 그러는지. 어른들은 옛날엔 진짜 추웠다고 요즘 추위는 추위도 아니라면서 웬 호들갑들이냐고 하신다. 그래, 매서운 한파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미국처럼 가로수가 바람에 날리는 채로 순간 냉동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지바고가 우리나라의 겨울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덥다고 얼음을 우두둑 우두둑 씹어먹지 않았을까? 참, 지바고가 우리나라에 오면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닥터 지바고 혹한기 캠프. 어때? 대박 칠 것 같지 않아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 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양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힐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드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닥터 지바고를,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개인의 취향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산 마가목 열매. 요거 빨간색이죠, 빨간색.
네, 빨간색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반대로 김성만님, 이수영님, 이명도님, 문자로는 7145님, 6628님, 3546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조은박의 Fall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